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저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과연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하고 또 그걸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 자기 존재성에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한다면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에 의해서 간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 또 나의 이러한 그 모습들,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신자다운 것인가, 이렇게 그 자신을 예수님께 비추어서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게 간섭을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살고 있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많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일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사실 많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을 미워하는 것처럼 역시 나도 남을 미워하면서 살고 있고 또 세상이 낙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 역시 낙심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화를 내는 일에 나도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살고 있는 것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이리저리 살펴본다면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신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정상이죠. 또 세상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불평 대신에 감사가 새롭게 일어나야 그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신자에게서는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용납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옳은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다. 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것을 두고 옳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해서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뭐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또 직장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지를 못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지를 못한다 해가지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여러분을 판단할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저야 뭐 여러분이 사는 걸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는 그것으로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또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으로 명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제 할 일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저로서는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수시로 잊어버릴 그런 소질이 많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주의시켜줄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저는 결국 사건 목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저로서는 하나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일에 내 목숨을 걸었다 그래도 사실은 과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놓고 제 할 일은 이것이라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제가 생각하지를 않고 한다면 결국 저는 제 욕심을 흘러갈 것이 뻔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세상이 보일 것이고 또 세상이 보이니까 결국에 내 명예와 내 이름을 위해서 또한 교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려고 할 게 뻔한 거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늘에서 나를 살피고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거나 또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산다면은 여러분께 보여지는 건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여지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과 돈과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애쓰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자명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불려나와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부지런히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사실만큼은 꿈에서라도 잊어버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주권자가 없이 살아가 버립니다.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결국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점차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삶의 방향 역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쪽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고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이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위하기보다는 오직 나를 위한 그러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이 어떠하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로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러한 이 믿음만큼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주간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도 날마다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이러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내가 말씀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진리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그 복된 삶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서 보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의 그 복된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진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신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저는 그것을 살피고 또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오가는 말 한마디에서 또 행하는 것 그 하나하나에서 저분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가 또 복음이 그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분인가 항상 이걸 저는 들여다보고 살피는 거죠.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저분이 헌금을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목사한테 잘해주는가 못해주는가 이런 것은 보지를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에게 뭐 잘해줘도 그게 저를 크게 기뻐하지는 못해요. 물론 고마운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진심으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뭐 가벼워진다거나 기뻐지는 그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에 일치된 그런 모습 발견하고 말 한마디나 여러분의 어떤 행동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된 그 말씀의 흔적이 보여진다면은 그때는 말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이러지 않겠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그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예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앞에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복음을 수없이 들었으니까 뭐 이해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믿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에게서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걸 살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스라엘은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그 군대의 대장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군대를 지휘를 하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다스린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 이런 얘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휘를 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다. 이게 어디 보통 군대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세상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군대입니까? 세상도 군대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끌어지는 것은 이스라엘뿐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군대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민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피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받고 살아난 그 경험이 있는 그 이스라엘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일컫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있는 우리의 대장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직접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앞에서 뭐 칼을 들고 지휘를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수시로 나에게 말씀을 하고 이리이라 저리이라 지시하신다면은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은 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휘한다는 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신 뭐가 보이냐? 눈에 보이는 권리야. 그 엄청난 권리야. 그 존재밖에 안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 군대에게는 패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나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결국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믿음이 없이 나약한 진짜 약하디 약한 그러한 나약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또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전투할 자신감을 몽땅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뭔가 싸우고 싶은 마음도 싸울 그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시인자의 자신감은 내 힘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그만 힘이 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감으로 남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인자의 자신감은 내 힘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근거로 해가지고 생기는 게 시인자의 자신감이죠. 노상 우리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고 두려워할 것이 뭐냐, 이게 자신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신감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힘, 또 자기들의 그런 어떤 형편, 이걸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권리하다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두말하면 자술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란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군대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골리앗이면 크다 적다 이런 외형적인 것들이 하등에 문제될 게 없단 얘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세다 해도 하나님보다 세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답은 사실 간단해 버립니다. 답은 간단한데 하나님을 안 보고 내게 그럴 만한 힘이 있는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조건을 보니까는 뭔가 힘이 없다 생각되면 나약해져 버리고 자신감이 몽땅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감이 사라지고 나약해진 이스라엘 앞에 힘이 없고 진짜 외형적으로 힘이 없는 진짜 외형적으로 나약한 그런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근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나약해 보이는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른들도 그 건장 골리앗 앞에서 기가 팍 죽어 있는데 어린 소년이 골리앗 보면 무서워 도망치는 거 이게 당연한데 큰 소리를 팡팡 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겠는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윗도 하나님 믿고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하나님 믿는 그런 우리들이 과연 우리에게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은 건장하고 커다란데 나를 보니까 난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다, 초라하다. 이렇게 자기를 초라하게 보일 때에 힘이 없게 보여질 때에 그런 경우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처럼 당당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처럼 나약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에 대한 진단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우리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다윗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은 그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내 눈앞에 턱 서 있는 골리앗밖에 안 보려고 한다. 그게 우리를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했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다윗은 아니었단 얘기예요. 다윗은 평소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이 그걸 말렸지 않습니까? 조그만 게 안 된다 말렸는데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나에게 함께한 하나님 그걸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내 양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걸 쳐가지고 내 양들을 구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 구했기 때문에 내가 사자와 곰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31절부터 3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줬으니까 내가 이 사자와 곰을 쳤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준다. 그러니 나는 골리앗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이러한 내용을 다윗이 하나님에게 별도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꿈이 나타나가지고 네 안심하고 골리앗과 싸우라 내가 도와줄게 이기게 해줄게 이런 계시를 따로 받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조용히 했어요. 네 나가 싸우면 이긴다 어떤 그런 흔적을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징조를 보인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뭘 생각했냐면 예전에 옛날에 내가 양을 칠 때에 나를 사자 곰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던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예전 내 삶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해서 그대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볼 때에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만 고백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일회용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일회성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어떤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때 그 순간 고백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목숨을 건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 누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체험이 또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또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한 번의 그 체험으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죽는 게 없잖아요. 죽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느 때고 알고 체험을 했으면은 그 한 분의 확신과 체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확신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말한 대로 한 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한 번으로. 그냥 그때 그 순간 그냥 내가 살았다. 야 좋다. 어떤 기적적인 체험. 이런 것 때문에 딱 한 번 고백하고 깨닫는 것을 끝나버리는 것. 그러니 나중에 또 다른 확신과 또 다른 체험을 하고 기대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그거랑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뭘로? 그렇죠? 여러분이 뭘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말입니다. 뭘로 어떻게?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살아 계시겠지 하고 그냥 믿어주는 행여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믿어주겠다 이러한 믿음은 골리앗 같은 존재가 등장하면은 자신과 믿음 다 잃어버리고 쩔쩔매는 나약한 모습 그런 것으로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도 자신감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고 생각나는 대로 나는 저 골리앗에 비해서 힘도 없고 약할 뿐이다 난 못 이긴다 이런 것밖에 안 보일 거란 말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까? 물론 그냥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참 희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숨 쉬고 있고 매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고 살아가는 그것 하나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질병 속에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신 위대한 일은 뭡니까? 사망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 낸 겁니다. 구출해 낸 것입니다. 이건 그 누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엄청난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현실만 가지고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죠. 내가 나를 보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자 하고 내가 예수를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집어넣어준 선물이고 은총이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키신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 머물지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믿음은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꽉 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믿음입니다. 빈 껍데기의 믿음은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은 보이니까, 뭔가 나보다 큰 존재 앞에 서면은 어깨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믿음은 내 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지금 귀한 이 복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결국 뭡니까? 믿음은 내 힘이 아니다 이 말을 그냥 한번 해본 것입니까? 우린 자꾸 뭔가 이 기적 같은 상황 이걸 가지고 하나님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큰 표적이라겠습니까? 누구의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 그걸 가장 큰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 외에 큰 표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게 가장 큰 표적이다. 그게 가장 위대한 기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표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해 갈라진 사건 이것보다 더 큰 표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갈라진 기적을 처음 했지만 결국 또 죽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의 그 표적은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는 능력이에요. 그런 기적을 믿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겨버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을 하게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정쩡해지고 진짜 그럴까 자꾸 의심이 사라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다른 사건 이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내가 믿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사건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아니할 때에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살아간다면 세상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낙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을 크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을 높여주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바로 그를 높이시고 그를 귀하게 본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세상과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걸 믿는다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크고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들이 크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들이 위대하게 보여져야 돼요. 이런 믿음이라면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기죽을 일도, 자신감을 잃을 일도, 낙심할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아무리 크고 날뛰고 큰소리 쳐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이 건방진 말입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힘있는 사람 보고 짐승처럼 될 것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말이 태우냐 그 말이야. 무슨 뭘 믿고? 할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려봐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어. 그게 다윗이 하겠다 그 말입니다. 블레셋을 그렇게 보고 나가 싸운 사람, 그게 다윗이고 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요나단이 또 그랬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야 크다 저 힘도 엄청 세게 내한다 못 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할 일 없는 사람밖에 안 돼. 바로 이런 시각.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 골리앗 힘이 있다 이렇게 봤지만 다윗은 할 일 없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다르게 보여집니다.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 볼 때에 돈 있다 없다 뭐가 있다 없다 이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안다 모른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 잘나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시각이 신자에게 자신감을 주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신감이에요.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큰 소리를 치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0절에서도 그 뒤에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처럼 어떤 칼과 창으로 맞붙어 싸운 게 아니었다. 뭔가 다른 싸움이었다. 이걸 드러내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싸움이었다.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힘은 칼과 창이 힘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그게 힘이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우리 지금 현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믿음이 과연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막 많이 하고 막 찬송 막 부르고 막 하는 헌금 막 많이 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윗의 믿음이 보여지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 등장한 다윗의 믿음이 지금의 은속교회에서 그대로 보여진다면은 전혀 어떤 세상을 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초라한 모습 이런 걸로는 나오지를 않을 거란 얘기죠.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는 못 됐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내 일이 안 되나 실패했다 이것 때문에 자신 상해하고 숨으려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 하는 일이 안 되어 실패해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날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여긴다면 자존심 상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당당해지고 초라해지지 않고 자신감 잃지 않은 그런 모습이 믿음으로 인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확 찍어가지고 자기를 삼아놓은 그런 택함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세상의 기준 가지고 보게 돼버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자기가 초라해지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난 이거밖에 못해. 동창회 가도 부끄러워지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할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할례 없다. 이 할례 없다는 것이 세상 기준 볼 때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할례 없는 사람이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또 세상 기준 볼 때 그게 뭐가 뭐냐 말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리 할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골리앗 힘이 센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기준 가지고 본다면은 믿음이 없다, 예수를 모른다, 이것이 전혀 논의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잘만 살아가더라 이런 것밖에 나올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안다 그래 이거 복이지 이렇게 나가다가도 봐라 예수 믿는 저들이 아는 분들이 잘 살아간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가치가 전락되버린 것입니다. 땅바닥 고맙, 돈 바쳐버린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이게 무슨 세상 사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잘나보는 게 뭐가 있노 말이죠. 아무런 뭐 혜택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우리까지도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야야 너희들은 예수를 모르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이리 소리칠 때 그래 그게 뭐 어쨌는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 모른다 해가지고 너보다 못한 게 있냐 내가 돈이나 권력이 없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만 기가 팍 죽어버린다. 듣고 보니 결사하거든요. 말할 게 없거든요. 아 예수를 모른다 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게 뭐냐. 아 그래 맞네.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늘을 기준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망하고 예수를 아는 자는 구원됩니다. 이것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 골리앗 보고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있어놓지만 돈 있다는 거 이것을 우습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권력 있다는 거 뭐 그 별것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 육신 가지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내 속 깊이 명심을 해야 되죠. 자꾸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것만 생각하니까 돈 있다는 게 부러워 보이고 어떤 권력 있다는 게 참 갖고 싶은 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안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내 몸이 이 땅에 있으니까 좀 그걸 갖고 싶다. 이러한 갈등과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기에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의 흔적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말하는데도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뭘 보고 우리가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뭘 보고 살아갑니까?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것을 이 무리로 블레셋 사람 또 이스라엘까지 포함되겠죠.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폭이 이 땅의 돈과 권력, 성공, 세상 것에 있지 않다는 걸 내가 보이겠다, 알게 하겠다. 또 그러한 그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머물려야 돼. 근데 우린 자꾸 반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자꾸 뭡니까? 역시 칼과 창이 제일이다. 역시 칼과 창이 좋은 것이다. 자꾸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갖고 나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세상은 역시 돈이 최고다. 자꾸 이런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런 문제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힘이 있다 해가지고 이기는 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진짜 신자가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형제 기쁨이 될 수 있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뭐겠습니까? 분명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겠죠. 내가 성공하는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흔적들이 뭔가 드러날 때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형제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모습으로 회복해가자 그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울릴 때에 서로 믿음 가지고 어울려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어울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 이게 진짜 교회다. 이건 저의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적은 교회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서로가 어울리면서 함께하면서 예수만을 말하는 오고가는 그 모든 행동, 그 모든 대화가 주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믿음이 왜 없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절대로 외형적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그도 그게 진짜 교회죠. 근데 우리 은석교회가 숫자가 적은 데다가 그런 믿음까지 없다면은 그야말로 이건 초라해지고 더 엉망인 그런 교회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승리를 해야 되죠. 권리와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보이면서 나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날마다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다윗의 그런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열심히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제가 백날 말해도 뭐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때문이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가, 뭐가 진짜 답인가 돌아보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감 있게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